오늘 본문을 히브리 문학 혹은 시문학에 따라서 보면 수미상관, 키아스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9절이 똑같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절에 원수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6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십니다. 그리고 3절,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반복합니다. 천지 창조의 달과 별, 들짐승, 소, 양,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즉 피조물들이 3절과 7, 8절에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9절, 4절이 이 시편의 핵심이 되겠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도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것은 1절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와 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이 영화롭게 됨 두 키워드를 신약의 누가복음과 구약의 레위기를 연결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 23장에는 초막절에 대한 모세 율법이 나옵니다. 41절에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유대인은 유월절이 있는 3, 4월을 첫째 달로 칩니다. 일곱째 달은 우리 한국에 한가위 추석이 있는 9월 중순, 10월 초순쯤 됩니다.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 한가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초막을 어떻게 짓느냐?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가집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데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지요? 43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본문에 의하면은 실제 초막은 사람이 살만한 집은 아닌 것 같고 명절을 위한 구조물 같습니다. 근데 초막에 한번 흉내내어서 살아보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지요. 출애굽하는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마을에서 5천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받았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세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게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게 해 주십시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약간 코믹하게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표현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되고 제자들은 그 본 것에 대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멍멍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영광과 초막과 구름 이 세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초막에 살아보는 연습하고 오늘 본문 시편 8편 1절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덮었다라는 말은 캐노피 혹은 우산과 같이 넓은 무엇으로 커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초막의 삶을 체험한다. 초막을 덮고 있는 나뭇가지들도 역시 캐노피와 같이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초막 모델이 너무 엉성하다는 것이죠. 비가 오면 막을 수 없는 쉘터입니다. 겨우 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정도입니다. 사막의 밤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찬 바람과 하늘의 냉기까지는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엉성하게 엮은 초막 사이로 저 하늘에 구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 말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 아래에 인간의 초막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정, 인간의 여로 피곤하죠. 광야를 걷는 길이니까. 그것도 1년, 2년 혹은 1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말입니다. 비록 영광의 하나님이 우산처럼 커버한다 손 치더라도 그 아래 인간 이스라엘은 피곤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야 사막 생활이기 때문이죠. 물도 없어 물을 찾아 이동해야 합니다. 잠잘 곳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 혹은 초막절 굉장히 이상한 명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따르면은 40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명절 유월절 대속죄의 날 욤키푸르 새해를 맞이하는 로쉬 하샤나 이런 명절에는 절기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초막절에는 절기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초막절은 누가 봐도 광야의 부정적인 자연 환경을 회상하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주택 아파트의 개념이 아니고 저들은 이리저리 옮겨 살았었습니다. 앞날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다시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구름 기둥, 구름,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초막절, 초막, 불안정한 삶입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그림 언어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하죠? 40년 내내 낮에 열기와 밤에 추위와 바람과 비를 맞고 산 기억 그것을 페스티벌로 삼으라고요? 통쾌하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다든지 열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친다든지 장자를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익사이팅한 것도 없어요. 그저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 지겨운 여정입니다. 전원주택 아파트도 아닌 임시숙소에 살아야 했습니다. 초막은 보호막이 아니고 고생스러운 광야의 삶을 드러내는 것뿐 명절을 지킬 만한 특별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은 역설적으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하지만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출애굽은 한 단계, 두 단계 과정을 지날 때마다 험난한 고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삶이 쉽다고 가상하지 않습니다. 길이 똑바르지도 않습니다. 여정은 너무나 깁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위기는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앞날의 불안함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교훈을 초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옛날에 기억 창고에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아파트 집처럼 튼튼하고 안전한 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너희들 조상들이 사막을 통과한 이유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위해 어차피 가야 할 여정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나의 의도였단 말이야. 사막의 열기와 밤의 추위와 비바람에 숭숭 구멍 뚫린 그 구조물 초막 속에서 이스라엘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자기 조상들의 강했던 역사를 기념하는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궁을 짓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는 스토리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불확실한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여로에서 뜨거운 열기와 밤의 그 추위 비바람을 막을 집이 없으므로 저들의 생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강한 군대로 이웃 나라를 쳐서 이긴다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초막절은 유대인 생존의 정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땅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광야 생활이지요. 그럴 때에도 마음까지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소망까지 빼앗기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초막이라는 임시 처소에서 지낸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의 생활은 광야의 생활이고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여정을 떠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본향,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저들은 움직이고 또 옮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혹은 2500년의 그 유배 생활과 이산의 아픔을 견뎌온 유일한 민족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들의 정체성도 안 변했고 에너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풀로 이은 초가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엉성한 초막의 삶을 살아낸 이스라엘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초막 사이로 보이는 영광의 구름 기둥을 보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초막이라는 임시 숙소에 살면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민족입니다. 이 초막의 삶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 대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한번 투영해 보십시다. 초막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방콕의 삶, 힘듭니다. 하고 싶은 일이 억제되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도 생깁니다. 어서 세상이 오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초막과 같은 자가 대피 생활의 그 주어진 공간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환경도 따분합니다. 옆에 누구와 경쟁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뭘 성취할 것도 없습니다. 엉성한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이 시편을 지으면서 레위기에 있는 초막절의 초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보는 깨달음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이 다윗과 그리고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고립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별 생각 없이 물자와 에너지를 흥청망청 소비하는 생활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휴가라면 의뢰, 비행기 타고 골프와 크루즈 여행 따위를 떠올립니다. 그게 좋은 삶이라고 믿었죠. 정신적인 빈곤 속에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좋은 삶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필수적이며 무엇이 사치스러운 허영인지 부지불식간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풍요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갇혀있다 보니 저희들이 쇼핑을 덜 하게 되었죠. 그래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유지에 필요한 먹을거리 조금, 입을 옷, 폭이 넓을 필요 없는 이웃, 인간관계, 연대의식, 텃밭, 맑은 공기, 물, 이 정도만 있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결국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도 깨닫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현대 경제가 생산하는 것은 거의 전부가 쓰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 현대 산업화된 문명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더럽히고 자연을 훼손하고 약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한 행위를 끝도 없이 우리들은 저질러 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의 행동 반경을 줄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기가 깨끗하죠?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차가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정말 도시가 한가롭고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산천초목의 풀들이, 나무들이 생기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것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작업은 초막에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스스로 대피 생활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 생활로의 복귀를 바랄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근원적인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와 우리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 두 그룹을 조합해서 엉성한 초막 사이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majestic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발 아래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왕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고대인들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우리는 신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약간 낮지만은 존귀한 신들입니다. 신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하면 안 되죠. 나라가 경제 살리기에 열중해야 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신들의 아들들, 딸들에게는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엑스트라로 힘쓰는 것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다 같이 줄이고 아끼면 서로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모든 현대 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경제를 택할 가능성이 많죠.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세계관으로 살아왔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나 잠시 멈추어서 초막에 앉아보니 영광스런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내가 이 광야길, 어려운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막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삶, 초막의 삶을 가지고 저희들이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오묘한 말씀을 저희들이 시편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눈에 비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